에베소서 2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이어오는 말씀 중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어떤 면에서 주관적이기보다 객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분명히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을 다 하시지 못한 부정적인 면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어떤 지점에 도달케 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상태에서 타락해버리고 못쓰게 된 어떤 것을 다시 회복시켜 원위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말해서 우리 시 중에서 쓰는 말로 뭐예요? 실컷해서 본전치기한 그런 기분이 든다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만 미쳤던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이익을 보시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다 그럽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것 기억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제1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뭐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안 외워지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기만 했더니 외우는 거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꼭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아원 원장이 구제품은 받아서 혼자 다 착복하고 고아원 애들은 내보내서 껌 팔아오게 하고 동냥해오게 하고 몽땅 모아서 원장이 혼자 먹는 거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뭐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주시기도 하고 또 내놓으라 그러시고 우린 뭐야? 우린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죠 뭐. 그렇죠? 괜히 폰만 잡고 있다가 저 국제극장 간판만 뭔가 쳐다보고 있는 광화문 내거리에도 안 나가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인상 쓰면서 국제극장에서 무슨 영화 하는가 눈이 나빠서 째려보고 서 계시잖아요. 영광이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미술가의 영광은 그가 그린 그림과 그가 만든 조각품에 있습니다. 한 돌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들면 거기에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 돌에게 그것이 영광입니다. 물론 그걸 보고 돌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그걸 만든 작가에게 영광이 돌아가지만 이것 자체도 그의 존재로서는 이게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그런 것은 내가 너희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 우리의 아름다움과 수준이 발현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놀랄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든 분도 같이 대접을 받으시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얻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성하도록 무한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만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라. 그렇죠? 이렇게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죠? 모두 다 자기예요. 나만을 제일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남산에 있는 소나무 중에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거야 하나죠. 그럼 심각한 문제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은 제일이 많으세요. 우리는 소갈머리가 좁아서 제일이 하나밖에 없고 최고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제일도 많고 최고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단어를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죠? 그 풍성함에 영광에 제곱에 말들이 너무 뛰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태평양에 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재려면 두레박이 어느 만큼은 돼야 이게 몇 개다가 나와요. 어느 만큼 커야 될까요? 그걸 재려면. 두레박 크기가 미국만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미국만한 두레박으로 쉬어봤더니 뭐 30개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소주잔 들고 가서 날 세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소주잔 들고 나왔다 그랬더니 누가 잘난 척하고, 최소한 막걸리 잔은 들고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고부고부라 그러대요. 그게 뭔지 전 잘 몰라요. 그게 그거죠.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런 부정적인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타락시키셨는가? 저는 이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따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상하죠? 자기도 그런 생각 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했다고 꼭 그래요. 저는 생각 안 했는데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얼굴에 써 있는데도 아니라 그래요. 자기 질문이면서 거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지 않고도 영광을 받으실 속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완성을 향하여 거기서 계속 그 다음 단계들을 갔었더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을 봤을 겁니다. 그의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것들 아시겠죠? 그거 송군사님밖에 아는 분이 없나 봐요. 어디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는 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왜 모르죠?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부딪혀서 기껏 배우는 게 뭐냐면 긍휼, 자비, 은혜 이쪽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걸로도 우리는 눈물을 쏟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부정적인 풍성함과 그의 속성을 만난 것 갖고도 우리는 전 인생을 맡길만 하다 그래요. 순교를 감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갔고 베드로가 그렇게 죽어갔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한 감격만으로도 목숨을 기꺼이 걸었다고요. 그것도 이 웬수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두고 보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서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던 그 검을 들고 와서 내가 네 귀를 꿰뚫어 놓으리라 이렇게 안 죽어요. 죽어도 어떻게 죽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히게 얼마나 감격이 그게 깊고 큰 거고 무한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 우리가 변화되어 아니 천국에 가기 전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만나고 그의 성품을 제대로 알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우리 아버지 아버지 되심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한다면 그가 만족하고 감격하고 뛰놀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일 것인가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옳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락하여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산자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쪽에 있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상상하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으로 구원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에게 약속된 것은 이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에 가서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가운데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의 여러 적극적인 부분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불러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과거로 따졌을 때만 은혜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일이지 살아난 자로서는 이것이 그의 유일한 추억거리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사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사건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감격 그 항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을 정말 미쳐 뛰놀게 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다가 밤에 벌떡 일어난 적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왜 자다가 일어나냐? 성경 말씀 읽다 꼭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떡 일어난 적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발작이라고 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늘은 제가 아는 어떤 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 병문안을 갔습니다. 교통사고로 벌써 한 달쯤 누워 계시는데 처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는 다 죽는 줄 알고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브란스에 데려가자 세브란스에서도 손 쓸 수가 없게 됐노라고 포기를 하라 그랬는데 백 써서 그것도 백을 써서 아무래도 좋으니까 어쨌든 한번 손이라도 써달라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었지만 남을 유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뇌수술을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가서 한 시간 동안 제가 벌을 섰어요. 목사가 가서 보통은 얘기를 하고 제가 남의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짓거리지. 이렇게 펴놓고 한 시간 동안 설교 들었어요. 그가 사경을 헤매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한 얘기를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정신이 들면 그분이 바리톤이에요. 바리톤으로 나오고 정신이 가면 소프라노로 나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사 이렇게 매를 드신 것을 자기가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확신 주시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재헌신했노라고 그 얘기를 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끝나고 이제 끝날 어쨌든 끝을 내야 되잖아요. 끝에 얘기를 어떻게 대강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었습니다. 그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습니까? 그분이 50 가까이 된 분입니다. 그 횟수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너무 모르고 삽니다. 몰라도 너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겠다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이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성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은혜를 통하여 그의 사죄하심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았죠? 내 죄를 속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제3자에게 하나님이 즉 오는 여러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과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직분을 따로 맡은 줄로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직책은 없으며 이 직책을 안 맡은 신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신자들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책임을 맡은 시간이요, 장소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는 우리가 어느 만큼 그에게 순종하느냐로 표현되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굉장하냐는 우리의 관용함이 얼마나 되는가로 나타나며, 그가 얼마나 긍휼하신가는 우리가 얼마나 남을 기다리며 참아주는가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조사에 그렇게 났습니다. 비신자가 보는 신자들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 중에서 이런 말이 제일 많았다죠. 자기중심적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셨습니까?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내 몸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온 것이니라.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자기가 죽어서 남을 이익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 나만 바보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만큼 바보는 없죠. 그러나 그럴 바엔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면 우리의 깊은 반성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무거운 짐으로, 책임으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자만이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상급으로 영광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행한 자만이, 참아본 자만이, 용서해 줘본 자만이, 자기가 죽어 남을 위하여 썩는 밀알이 돼본 자만이 그것이 갖는 맛을 합니다. 그 기쁨을 합니다. 해보십시오. 스탠레스가 요새는 많이 쌓인다면서요, 사람들이. 그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그 악스럽게 손을 움켜잡은 어떤 것으로도 얻지 못했던 평안과 만족과 환희와 감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움켜잡은 것을 여태껏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져서 너그러워져 봤던 일이 있습니까? 너그러워져 봤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줘보십시오. 온 세상을 준데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쳐다보고 있는 만족을 누리실 겁니다. 그렇게 제발 좀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 일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걸 놓치고 사는 것만큼 바보는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 미련한 신자는 없습니다. 왜 신자로 부름받아서 마땅히 누릴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지 답답하죠. 답답하죠. 우리는 한번 고등학교 시절에 캠핑을 갔다가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하면 하나 좋은 것이, 그저 아마추어가 해도 막 물고 조금만 늦게 꺼내면 벌써 창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꺼내면 또 커요. 그렇죠? 대부분 바닷고기는 큽니다. 근데 남자들끼리 놀러 갔으니까 누가 배를 따고 그걸 요리하겠습니까? 다 버렸죠. 잡는 맛밖에 모르죠. 그런데 3시간쯤 지나자 배가 고파지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까는 따기가 싫었지만 지금 배가 고프니까 찾으러 나섰습니다. 많이 썩었던데. 벌써 많이 이질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태껏 살아오신 지금 이 순간까지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이 누리실 것도 지금 출발하시면 지금부터 이익이고 내일 하시면 내일만큼 손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하게 덧붙일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야만은 집념 있는 분입니다. 어차피 서야 할 자리에 여러분은 점점 도망쳐서 이상한 몰골로 나중에 서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는 자리, 살리시는 자리,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자리까지 힘을 쓰시고 하신 분이 오는 여러 세대에 너희를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선언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고 죽었던 시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를 외면하고 있을 때, 시체일 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100m 3초 내에 뛰게 하는 것과 시체를 100m 3시간 안에 뛰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쉽습니까? 아, 살아있어야 뭘 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시체가 어떻게 100m를 가요? 100m는 뭐 말이라 뛰어 그럼 뛰어요. 하긴 어떤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의 보고서를 읽으니까 메뚜기를 잡아서 앉혀놓고 뛰어 그랬더니 딱 뛰더랍니다.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뛰어 그랬더니 안 뛰더래요.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 다리를 자르자 청각이 마비되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시체는 움직일 수도 없고 하여튼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누리실 영광을 찾아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과 감격과 승리의 생활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생애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명하셨습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것을 주의 크신 은혜 앞에 항복시킬 수 있게 하사 더 이상 게으르고 미련하고 완악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 안에 바쳐진 바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나에게 기쁨이요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를 보는 사람 모두의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순종과 인내로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사귐이 이 일을 위하여 서로 도움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충고하며 돕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민족, 이 시대를 주님의 은혜의 장 중에 거두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